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요한복음 4장.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불편한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요한복음 4장 그 전반부부터 이렇게 좀 살펴봐야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남쪽 지역이 있고 북쪽 지역이 있고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제 남쪽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한이라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한 쪽에 지금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고 갈릴리 지역은 저쪽 북쪽에 북한처럼 북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지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든지 그렇게 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지리적인 위치가 이제 휴전선이죠.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려면 휴전선으로 와야 되듯이 그 중간쯤 있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물론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럼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육로로 이렇게 걸어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조금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꺼리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피의 순수한 혈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인 지역.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혈통이 이렇게 다 없어진 그래서 반만 유대인인 그런 상태인 지역이 돼서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개취급을 하고 그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 지역으로 지금 통과해서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그런 어떤 행습대로 하면은 이 지역을 우회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일부러 이 사마리아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금 통과해서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다 보니까 그때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렀다. 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쉬려고 그 우물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뭔가 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도시로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지금 그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신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여자 하나가 이제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내게 좀 물을 좀줄수 있겠소? 물한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청하시죠. 그랬는데 여자가 이제 대뜸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을 합니까? 상당히 놀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상종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다 여기서 마셨는데,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단히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데, 내가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다면은 제게도 좀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길로 제가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뒷부분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대단히 좀 죄가 많은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의 그 죄인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육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문제인 그 물에 관한 문제. 사람이 물이 없으면은 몸이 죽지요. 그렇죠?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문제예요. 이 물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이 여자를 만날 것을 예수님 아셨고, 어떤 이야기가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삶에서 이 여자의 그 인생을 변화시킬지를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 이때 그 시간상으로 이때의 이 시간을 보면은 6시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현대의 그 시간으로 바꾸면 한 12시경이 됩니다. 그래서 정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뜨거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그 특성상 낮에는 대단히 이제 햇빛 때문에 뜨겁고, 밤에는 또 기온차가 심해서 춥고 하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뜨거울 때에 물을 길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이런 때에 우물에 와서 물을 깃지, 이렇게 정말 살인적인 그이 햇빛이 비치는 이러한 시간에 이 우물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여자는 지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주대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그 다른 사람과 마주대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신을 멸시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피해서 지금 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렇게 오니까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이제 여자 다 다가왔을 때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현대 우리 말투로 바꿔보면 나 사마리아인인 거 모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 사마리아인인 거 모르세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작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건 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저는 사마리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정말 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건 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우리의 조상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아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는 너의 인생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선생님이요 그렇다면 그 물을 제게도 좀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 물길로 이런 시간에 제가 물길로 오는 이런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한번 좀 해결 좀 해봐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제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맞다면 그러면 한번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육적인 그러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문제에 출발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영적인 문제로 지금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느닷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본질, 그 여자의 그 삶 전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대단히 부도덕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지금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금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가 관심을 보이니까 곧바로 어떤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냐면 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대단히 깜짝 놀랐겠죠. 느닷없이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물으실 때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네가 원래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도 내 정식 남편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다섯 사람이나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그 품을 전전하다가 지금 여섯 번째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사실 정식 결혼에 의한 그런 남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대언자시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점에서 이 여자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가 다른 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당신 스토커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언제 내 뒷조사를 그렇게 다 하고 당신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그렇게 당신도 나한테 내 미모에 관심 있어요? 이러면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오래 쫓아다녔길래 내 모든 과거의 행적을 알아요? 그러면서 재수없게 이렇게 예수님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분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나 이분의 그 말씀에서 느껴진 어떤 권위 이런 것들에 곧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숙이면서 곧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으로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물 이야기에서부터 간단하게 시작해서 이분이 별 사람이 아닌지 그냥 스쳐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있던 이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이 상당히 대단히 좀 평범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눈치는 어느 정도 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범상치는 않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죄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이제 남편의 문제로 옮겨가서 그래서 자신의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이분 앞에서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분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제가 제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 제가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접어두고 그러면 이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안에 깊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구구절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리심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가요? 여기 지금 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이 지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도대체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바꿔서 얘기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놓은 이 대언자라고 여겨지는 이분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질문,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질문은 더 이상 이제 나를 뭐 내가 이 우물에서 이 우물에 다시 와서 물을 깃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어요. 육적인 얘기는 쏙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어떻게 더 평수를 늘려갈까? 이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제 삶에는 전혀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다면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도 알 것이고 어디에서 그러면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 줄도 다 알 테지만 그러나 제 삶에는 지금 영적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자신의 그 영적인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제가 지금 다섯 남자, 여섯 남자의 품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 남자에게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이 이유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이 상태, 더군다나 이러한 모습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지금 들켜서 너무너무 창피한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제 안에서 가장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제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로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를 그 갈증이 저로 하여금 여러 남자의 품을 전전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로부터 정말 완전하게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정말 한 남자만 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관계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이 산인가요? 저 산인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생전 처음 보면서도 제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의 이런 영적인 의문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 먼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가 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누구를 믿을지, 인생에 있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믿을지, 진화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믿을지, TV를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이것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알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 곧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내가 애초부터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애초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물리적인 장소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어 표현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할때 이게 in this mountain, in Jerusalem.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지금 물리적인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물리적인 장소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너희가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갈려 있으면서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지금 갈려 있을 때 지금 왕조가 두 개였잖아요. 그럴 때 지금 북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예루살렘 쪽으로 경배하러 가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 그리심산을 신성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그려놓은 알지 못하는 것, 즉 정체불명의 신에게 경배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 경배했던 이 모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신, 정체불명의 신에게 지금 경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다 정체불명의 신에게, 나름대로 내가 상정해 놓은 그 어떤 신에게 경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먹이 되었건, 그것이 부처가 되었건, 그것이 마호멧이 되었건, 석가가 되었건, 그것이 돈이 되었건, 그것이 내 재능이 되었건, 내 쾌락이 되었건, 정체불명의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지금 경배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아직 온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지금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부터는 이 산도 아니고 in this mountain 이 산도 아니고 in Jerusalem 예루살렘도 아니고 in spirit 이 대칭 구조를 잘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로는 지금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영으로 또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맞는 번역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 그림 자체가 그 인이라는 그 전치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쓰시면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in spirit. 이걸 마치 그 어떤 영이라는 것을, 영이나 진리라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장소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지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의 토대 안에서, 진리의 토대 안에서, 영이라는 그 그라운드에서, 진리라는 그 바탕에서, 너희가 정 어떤 위치를 상정한다고 하면 영이라는 그 위치에서 또 진리라는 그 위치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교도들은 그 자신의 신을 경배할 때그 어떤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 영험해 보이는 장소 뭐 깊은 산골짜기에 어떤 뭐 아주 희한한 모습의 바위 또는 뭐 어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동굴 뭐 해서 아주 대단히 좀 신기해 보이고 희한한 그런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자기의 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자연적인 곳이 없다면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대단히 화려하고 근엄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는 그런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이 경배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남편과 가정과 또 명성과 명예와 또 복지와 여가와 쾌락과 오락과 유흥과 이런 문제도 아니고 오직 인생의,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배할까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인 여자도 그러한 문제를 막연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이 만드신 그 아담에서 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막연한, 하나님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막연한 그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어떤 그 막연한 갈증,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드러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혼에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서 풀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뭐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좀맨 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 인간의 그 구조, 인간의 구조를, 우리 몸의 그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정상적인 그 인간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럼 인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자동차의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 어디가 핸들이구나, 어디가 바퀴구나, 그렇죠? 어디가 키구나, 그렇죠? 어떻게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구나. 그걸 모른 채 연료를 의자에 갖다 붓는다든지, 트렁크 열고 연료를 붓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바퀴를 들고 핸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차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럼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몸과 혼과 영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몸이라는 물질과 혼과 영이라는 비물질이 같이 결합된 삼중복합체다. 대단히 신비한 그러한 복합체다. 이러한 구조를 먼저 알고, 그리고서 이 인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분인 몸만 잘 헬스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이 근육을 붙이고 해서 이 물질적인 이 몸만 잘 가꾼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뭐내 어떤 인격을 다듬는다고 하고, 뭐 도를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을 제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혼적인, 내뭐이 사상을 풍부하게 하고 해서 이 혼적인 부분만을 내가 잘 다룬다고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간도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인 그 영,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그 영, 그 영 안에서 그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질서가 잡힐 때에, 그때 우리가 인간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금 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 오신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지금 네 문제는 육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물을 이렇게 떠가야 되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네 어떤 그 혼적인 문제, 감정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먼저 바로잡혀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여자가 막연하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의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인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서가 바로잡히는 첫 단계가 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배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시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시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문제라면, 자동차를 잘 섬겨야 되는 문제라면, 열심히 이 주유를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죠. 자동차도 물질이고 기름도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질적인 분이라면 우리가 물질을 갖다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인 그릇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담지 못해요. 그것은 사랑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에 국한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의 그 구조를 보면은 맨 가장자리에 그 담장처럼 이렇게 지붕이 없이 담장으로 이렇게 삥 둘러놓은 그 텐트가 하나 있고 그 안쪽에 지붕이 덮이는 어떤 또 다른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지붕으로 덮여 있어서 한 구조물 같지만 막상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3분의 2 지점이 성소라고 불리고 나머지 3분의 1 지점,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3분의 1 지점이 지성소라고 불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을 때 선택하신 게 지금 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서 지금 성막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고 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담장 텐트도 아니고 또 중간에 그 지붕이 덮여 있어도 3분의 2 지점에 해당하는 그 성소도 아니고 가장 안쪽에 있는 정육면체예요. 5미터, 5미터, 5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미터인 정육면체인 그리고 이 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 전체가 다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곳인데 두 면을 제외하고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람의 몸의 구조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누구나 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 담장 텐트처럼 몸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몸 안에 우리의 혼이 있고 가장 은밀한 내밀한 곳에 지금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만나고 어디서 사람께 경배를 받으시냐 했더니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 이런 혼도 아니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영 안에 좌정하시고 영 안에서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안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인간의 영인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신전이나 화려한 불당이나 화려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지 않으시면 다 헛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들판에 있든지 우리가 차 안에 있든지 우리가 방 안에 있든지 또 우리가 거리에 있든지 우리가 임대한 상가 안에 있든지 우리가 초라한 시골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럼 바르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경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서 또는 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며 감각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화려하다. 그러면 예배당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당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은은하게 이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그런 어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앞쪽에 촛불을 이렇게 딱 켜놓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딱 연출해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통 천정과 이 벽에다가 뭐 이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쫙 그려놓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교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절에도 무슨 이 염라대왕부터 시작해서 무슨 삼지창 들고 막 이러고 있고 하는 그런 그림들 뭐 탱화라 그게 탱화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림들로 가득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 어떤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멋진 십자가를 하나를 탁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멋지지 않은 게 더 관심을 끌어요. 그래서 거친 나무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꾸미지 않은 실제 십자가 같은 그런 것들을 걸어놓게 됩니다.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를 멋지게 해놓는다든지 파이프 오리간을 뒤에 장엄하게 해놓는다든지 이 강단을 이것을 다 무대처럼 꾸며서 그 조명이 번쩍번쩍하게 한다든지 또 종교적이고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 강대상을 대단히 값진 그런 어떤 재질로 이렇게 해서 화려한 크리스탈로 한다든지 이 뒤에 거룩한 단상들을 이렇게 의자들을 쭉 놔가지고 누가 장로들이 근엄하게 앉아있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육적인 걸 하자는 거예요. 육적인 것, 몸에 관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가 또는 사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이렇게 다 걸쳐 입고 나온다든지 성가대가 저쪽에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가운을 딱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장갑 끼고 이 사제가 이 집례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은사운동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영에 집중하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방어를 랄랄랄라 하고, 뭐가 이 얼굴에 뭐가 갑자기 금가루가 이렇게 딱 씌운다 그러고, 뭐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이 된다 그러고, 천사가 여기 탁 내려온다 그러고, 뭐 사람이 이렇게 개줄을 사람 목에다 끌고 와갖고 사람이 와 하고 이렇게 다닌다든지 그게 다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만져질 수 있는 거. 육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적인 예배로 잘못 빠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또는 그 초저음을 내는 그 앰프 기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비트와 그 음역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이 뭘 자극하냐? 그게 육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록음악입니다. 강한 비트를 내면서 정상적인 박자가 아닌 역박자로 엇박자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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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그것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육체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비트와 또 과도한 불협화음과, 그렇죠? 코드들이 다 불협화음 코드들이에요. 과도한 당김음들과 소리들을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 아웃프탁트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 음악을 사용해서 사람을 감정적으로 고조시키는 몸을 흥분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혼적으로 고조시키는 그러한 기법들입니다. 또 사람이 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게 될 때에 그 정신이 싹 나가는 혼이 나가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만트라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같은데 또는 이 은사 운동을 하는 집회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이 똑같은 비트로 계속해서 이 박수를 쳐가면서 사람이 이 넋이 나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혼적인 것이고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선포되는 말씀 자체로서 또 혼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간의 영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그걸 뭐라 그러죠? 발판으로 삼아서 그 이 뛰어오르는 그 왜 수영할 때 보면은 이 점프할 때 보면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퉁퉁퉁 튕겨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다가 푹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은 거는 요 보드예요.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보드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예. 그 통 튕기는 역할만 하고 한 구절 딱 읽고 나서는 온갖 도덕강론과 공자와 이 사회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를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것이 다 혼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In spirit, in truth.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이야기하는 시기에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그 영이라는 장소, 진리라는 장소,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발판에서 너희가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들을 때에 기쁘고 말할 때에 기쁜 그러한 예배, 내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오히려 절제가 되면서 또 내 혼도 오히려 절제가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잠기게 하는 그러한 경배, 그 경배가 참된 경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그 지금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을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막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막연한 생각에 불과하고,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물을 길어야 하는 문제, 자신이 또 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 문제, 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이 육적이고 혼적인 문제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던, 그러나 그 안에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던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 가시면서 이 여자를 지금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막연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의 육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낫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일이 잘 된대, 마음도 평안하대,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문제가 뭐로 옮겨가는 거냐면 인생의 본질적인 죄 문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문제가 깨달아지고 나서 이제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바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자꾸 물질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에만 자꾸 국한시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삶에 어떤 물질을 채워주고 내 삶에 어떤 혼적인 요소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내 영의 문제구나. 내 영이 살아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러한 경험이 이미 있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이 현대 기독교의 이 완전히 부패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도 그런 걸 자주 보고 하도 우리 주변엔 다 그런 것들 뿐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게다 이게 육적이고 혼적인 그러한 것에 속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오해를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결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의 본질이 변하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 이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주님과의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얼마나 정말 사실적인 그러한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취직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지를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제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제게도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갈급해하는 마치 그 물을 갈증에 그 물을 갈급해하듯이 내 영의 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